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누구든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고귀한 임무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이다.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고 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모든 면에서 자녀들이 존경하며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감독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악마가 받은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여야 한다. 집사가 될 사람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집사로서 일하게 하여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신중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로서 잘 봉사한 사람들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가 그대에게 곧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늦어지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심오한 진리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뵈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Christ the royal master leads against the foe. Forward into battle, see his banners go.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Onward then, ye people, join our happy throng, blend with ours your voice.
triumph song. Glory, love, and honor unto Christ the King. This through countless ages men and angels sing.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에스겔서 제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리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사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스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송소를 그들 한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 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9절이죠. 지금의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임박한 진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사정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이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므로 오늘을 살게 하신 사랑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10절의 말씀일 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당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에 없어질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2절 하반절입니다. 본래 우리는 빈손을 쥐고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정력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만 투자한 자들은 세상이 불탈 때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삶의 교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점점 소돔 땅으로 옮겨가다가 마침내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같이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에 신앙의 삶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삶은 거룩한 행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헌신된 삶과 경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애착을 가지라 당부합니다. 천국의 애착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삶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유효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삶의 첫째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래에 의에 거하는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약속 안에 있을 때만 나에게 유효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기록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예고되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버릴 세상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개인적으로는 성도로서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삶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다듬어지는 삶을 살면서 외부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 증거의 삶으로 미래의 영광의 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살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의에 거하는 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계대로 살지 못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탄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 깊게 연구해 봐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중요한 세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가? 침수인가, 약식인가,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형식에는 몸을 물에 잠기는 침수가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도 있으며 물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든 약식 세례를 행했든지 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께서 침수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수를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침수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은 세례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이를 행한 예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지켜야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만큼 깨끗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권유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서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법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멈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땅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거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